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산과 바다 건너 전하자 아름다운 복음의 발 예수 십자가 구원 크게 외치리라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아름다운 복음의 발 예수 십자가 사랑 능력 행하라 가서 전하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 세상에 빛의 자녀라 어두운 세상 밝은 빛을 비춰라 산과 바다 건너 전하자 아름다운 복음의 발 예수 십자가 구원 크게 외치리라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아름다운 복음의 발 예수 십자가 사랑 능력 행하라 가서 전하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 세상에 빛의 자녀라 어두운 세상 밝은 빛을 비춰라 가서 전하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 세상에 빛의 자녀라 어두운 세상 밝은 빛을 비춰라 밝은 빛을 비춰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들으실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5장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노릇을 하지 마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분이 됩니다. 내가 다시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리라는 우리의 희망이 믿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희망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곧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를 떠나게 하려고 여러분을 설득하는 데 쓰인 논쟁들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린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 말고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벌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당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가르친다면 십자가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할례 문제로 여러분을 선동하는 그 사람들은 할례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자신들을 거세까지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를 핑계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율법 전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속 서로를 물어뜯고 집어삼키려 들면 여러분 모두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을 바라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것을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 없게 하려고 이 둘이 서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면 여러분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저지르는 것들은 분명합니다. 성적 부도덕,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미움, 다툼, 질투, 성냄, 이기적인 야망, 분열, 분파, 시기, 술취함, 흥청거리며 먹고 마시는 연회,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처럼 지금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본성과 거기에서 나오는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시다. 우리는 잘난 채 우쭐거리거나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지 맙시다.
민수기 제21장.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사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야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예아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곳은 모압 맞은편 헤돈눈 쪽 광야이다. 또 그곳을 떠나서는 세렛 골짜기에 이르러 진을 쳤다. 또 그곳을 떠나서는 아르론 강에 이르러 북쪽 강변을 따라 진을 쳤다. 그곳은 아모리 사람의 경계로 이어지는 광야이다.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는 모압 경계이다. 그래서 주님의 전쟁기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수바 지역의 와현 마을과 아르는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 비탈은 아르 고울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에 닿아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부엘에 이르렀다. 부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샘이 있는 곳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에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뜨린 샘물이다.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 맛다나에 이르렀다. 맛다나를 떠나서는 라할리엘이 이르고 라할리엘을 떠나서는 바못에 이르렀다. 바못을 떠나서는 비스가 산 꼭대기 부근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모압 고원지대의 한 골짜기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요청하였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모두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맞아 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논에서부터 야복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스라엘이 거의 암몬 자손에게까지 이르렀으나 암몬 자손의 국경은 수비가 막강하였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성읍을 모두 점령하고 헤스본과 그 주변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의 모든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도성이었다. 시온은 모압의 이전왕과 싸워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을 모두 빼앗았던 왕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읊었다.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온의 도성을 재건하여라. 그것을 굳게 세워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마을에서 불꽃이 나와서 모압의 알을 삼키고 아르논 높은 산당들을 살랐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모스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망하였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꼼짝없이 아들들이 쫓겨나고 딸들이 끌려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넘어뜨렸다. 헤스본에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쳐부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에 자리를 잡았다. 모세는 야세일로 사람을 보내어 탐지하게 한 다음 그 주변 촌락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 다음에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왕 옥이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그래야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때려눕혔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여기는 KNLS, World Christia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소아시아의 내륙 지방을 거쳐 에베소로 갔다. 그는 그곳에서 몇몇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나타내는 세례였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가르쳤는데 그분이 곧 예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렸으며 그들은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 모두 합해 열두 사람쯤 되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주체가 바로 성령의 행전이라고 했고 신앙의 주체도 역시 성령이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기분으로 이끌어가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본문의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없었던 언약으로 믿는 사람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대속의 역사 이후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죄의 사람들 속에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사죄의 은혜를 입은 자들 속에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울이 만난 에베소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요 구속의 역사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하는 것에 바울은 상당히 당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영적으로 무지했던 저들은 바울로 통한 배움을 통하여 자신들의 기존에 가진 것이 잘못됨을 깨닫고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처럼 즉시로 모두가 세례에 순종함으로 저들 중에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깨달음이 있다면 바른 지식을 행함에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때, 어느 곳에 어떤 사람이든지 순종만 하면 생명이 되고 구원과 능력이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신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1절, 2절을 중심으로 성령과 관계없는 믿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과거에는 비슷한 사람이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라고 전제를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복음에 대해 정확히 가르침을 받은 후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세운 교회인 고린도로 건너가 그곳에서 복음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18장 26절 27절이죠. 사건의 발단은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1절 하반절 했는데 바로 앞장인 18장 18절과 함께 바울의 전도 여행에 언급되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는 나중에 아데미 은장색들의 소란을 겪었던 바로 그 도시입니다. 다만 여기 바울이 만난 어떤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바울을 비롯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는 만남이 없었던 사람들인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앞의 아볼로만 해도 아굴라 부부의 역할로 바른 신앙을 회복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전 성경을 가르칠 때 그에게 영향을 받아 믿게 된 사람들일 것으로 짐작될 뿐입니다. 이들을 만난 바울이 처음 묻는 질문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는 믿을 때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받았느냐 하는 두 동사 시제가 과거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었으면 당연히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는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38절의 약속과 함께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답변은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2절 하반절에 전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말에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간 일본어 냄새가 나는 표현이지만 찐빵 속에다가 팥 앙금을 넣지 않은 상태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핵심이 빠져버린 어떤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성령 없는 아니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한 믿음 생활이란 완전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불가능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유대인들이나 세상의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것이 없는 믿음 생활로 힘겨울 뿐만 아니라 어떤 약속도 없는 돌을 닦는 것과 다르지 않은 종교 생활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 4절을 중심으로 복음 속에 유효한 세례입니다. 이들의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는 저들의 답변에 바울은 여전히 또 다른 질문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는 다만 외형적인 의식에 불과하다고 해서 물세례의 중요성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만큼이나 분명한 언약도 드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물세례는 믿음의 최종적인 순종으로 약속대로 물세례로 거듭난 사람들 속에 약속으로 역시 성령은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예수도께서 모형이 되셨습니다. 사실 예수도의 세례는 모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는 이들이 받은 세례는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하는 자신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가복음 1장 4절이라든가 누가복음 3장 3절에 함으로써 주로 회개의 세례로 나타납니다. 장차 뒤를 따라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도록 죄악된 삶을 돌이켜 준비시키기 위한 세례였음을 보게 되는데 이 요한의 세례에는 어떤 약속도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실 성령의 언약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부터 4장 3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라는 약속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표로 인치신 성령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바울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었던 것처럼 예수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장사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성령의 약속으로 주신 세례를 순종할 때 받게 되어 있고, 이를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가 확인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기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약속을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4절에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 믿음의 최종적인 순종으로 주님께서 당부하신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난 피조물 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에게 인침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면서 장차 거듭난 삶을 지도해 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5절에서 7절 중심으로 세례를 순종할 때 오시는 성령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던 진리를 깨닫자 그들은 주저함이 없었고, 사도행전 속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아니 구원받는 사람들의 자세는 성경 속에서나 현 세상 속에서나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5절에 그랬죠. 확실히 성령은 세례와 연관됩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3절에 그랬다면 5절에 여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직 저들에게는 우리처럼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6절이라든가 마가복음 8장 36절, 누가복음 9장 25절 같은 데죠. 10명이 넘는 사람을 버려두실 수 없으셔서 바울을 보내셨음을 믿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6절에 그랬습니다. 여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했지만 역시 성령의 임재의 일반적인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 역사의 확인이나 특별한 경우에 은사의 나타남을 위한 행동들입니다. 사마리아에서 8장 17절 같은 경우죠. 물론 오순절날 사도들에게도 2장 4절에 그리고 10장 44절에서 46절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표적들과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의 수가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하는 것도 우연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나 사도의 수가 같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의 복음과 가장 다른 것이 스스로의 노력과 성령의 임마누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속에 오셔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신 것처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하는 안타까움 속에 바울은 보내졌고, 바울의 가르침과 지도로 이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와 하늘의 사람이 되어 그 표시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울을 보내셔서 이들의 무지를 일깨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감사하지만 자신들의 입장이나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에 즉각 순종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upon Jesus. For all that you ask, he will do. He has called you to serve him, and gladly he'll carry you through. Keep your eyes upon Jesus.
He does what no other can do.
To Jesus,
believe,
and He'll solve them for you. Keep your eyes upon Jesus. He has made a new creature of you, and you as daily your life you renew. Keep your eyes upon Jesus.
He does what no other can do.
Take your problems to solve them for you.
Oh, believe,
and then you solve them
for
you. Solve them for
you.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Susan Brolin, author. Session 9, Mary and Martha 1.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오늘 주제는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Welcome to the series,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In each session, we will examine a different person, learn who they are, what they did, when and where they lived, and how God molded their lives to point us to Jesus and to Himself.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수장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In this session, we are going to learn about two sisters, Mary and Martha, who were good friends of Jesus, along with their brother Lazarus.
오늘은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와 함께 예수님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John 11:5 reads, Jesus loved Martha and her sister and Lazarus.
다음은 요한복음 1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Mary and Martha lived in the small village of Bethany, just 2 miles from Jerusalem.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Jesus had no permanent home during his ministry, but having close relationships with people like this family shows why he had homes to stay in and places to make close friendships.
예수님은 전도 생활을 하실 때 고정적인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처럼 예수님이 머무실 집과 친분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We do not know the ages of these ladies or if they were ever married.
우리는 이 자매들의 나이도 모르고 결혼했는지 미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They are mentioned three times. Jesus talks to them much like an older brother, so it is thought that they may have been young. Martha is mentioned first, so she may have been the oldest.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세 번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자매들이 예수님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처럼 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두 자매는 아직 젊은 여성인 듯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보면 마르다의 나이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All the Gospels record stories of Mary and Martha. They were both devoted to Jesus the Christ. They showed it in different ways.
사복음서 모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In Luke 10:38-42, we find Jesus traveling near Bethany.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부근 마르다의 집에 머물러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nd he came to stay at Martha's house. Mary sat at Jesus' feet to listen to him teach. Martha was busy doing the housework to make the guests feel welcome.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의 교훈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손님 대접할 준비로 바빴습니다.
Martha came to Jesus and said to him, Lord, don't you care that my sister's left me to do all the work by myself? Tell her to help me.
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But the Lord answered, Martha, you are worried about too many things. Only one thing is important. Mary has made the right choice, and it will never be taken from her.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어.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We learn from Jesus' own words that we are to love him and serve others with humility in our hearts.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교훈을 배웁니다.
Philippians 2:3 reads, Don't let selfishness or pride be your guide. Be humble and honor others more than yourselves.
다음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Another time, Lazarus got sick, so Mary and Martha sent for Jesus. They knew he could help their brother get well.
한 번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오시라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라버니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Jesus waited, saying that this would bring glory to the Son of God.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리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When Jesus arrived, Lazarus had been dead 4 days. Martha ran to greet him. In John 11:21, Martha said, Lord,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But I know that even now, God will give you anything you ask.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마르다는 달려가서 주님을 맞았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마르다가 한 말입니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Martha had great faith. Jesus explained to her that he was the Christ and asked if she believed in him. She told him yes and ran to get Mary from the house.
마르다는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마르다는 예, 주님 하고 말하고는 집에 있는 마리아를 데리러 가려 갔습니다.
When Mary came to Jesus, she was crying. All the people followed. Seeing her tears, Jesus went to the tomb and was very upset and troubled.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울었고 뒤따르던 사람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무덤으로 가셔서 비통한 마음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He then said to Martha, Remember what I told you. I said if you believed, you would see God's divine greatness.
그리고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Jesus had the stone rolled away, and he called Lazarus to come out of the tomb. Then many people believed in Jesus, and many Jews came to visit Mary.
예수님은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는 큰 소리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이를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많은 유대인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Jesus was moved by Mary's tears. Mary also had told Jesus that she knew her brother would not have died if he had been there. Both sisters had great faith in their Lord. May we have such faith.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비통해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그 두 자매는 주님께 대한 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Join us next time in our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as we learn even more about Mary and Martha, friends of Jesus.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 다음 시간에도 예수님의 친구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
영광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맘 열고 주님 앞에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대서양과 지중해를 경계짓는 지브롤터 해변은 헤라클레스 기둥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에 넌 플러스 울트라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나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대인들은 그곳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은 낯을 피해 가려고 했던 곳도 이곳 스페인입니다. 그러다가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가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그곳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넌 플러스 울트라. 죽음 넘어 그 이후 삶은 없다는 생각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곧 플러스 울트라가 있다고 믿습니다. 12권의 소선서 가운데 스바냐서는 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죄와 그에 따른 벌이 그들의 종말, 곧 넌 플러스 울트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약점, 실패와 죄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것 넘어 위대한 소망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나훔, 하박국, 에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전 55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거짓 신들을 예루살렘 안으로 들여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스바냐 선지자는 참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므낫세 왕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거나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전한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스바냐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희생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스바냐는 자신들이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설령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의 분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므로 어떤 불이라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넌 플러스 울트라, 곧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플러스 울트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를 알고 그를 경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바냐는 죄와 벌이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플러스 울트라, 곧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 플러스 울트라를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줄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여러 면에서 희생하고 애썼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고마움을 느낍니다. 복음이 널리 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하는데 이 방송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유혹과 집착 때문에 깊은 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와 가족에게 필요한 입을 것과 먹을 것과 거할 곳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자족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진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사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은 바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용기를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도가 가능하도록 자기를 비워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